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19장.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을 거쳐 에베소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몇몇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이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나타내는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가르쳤는데 그분이 곧 예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렸으며 그들은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모두 합해 열두 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 나가서 담대히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유대 사람들과 토론도 하고 그들이 알아듣도록 설명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유대 사람들은 더욱 마음이 굳어져서 믿으려 하지도 않고 바울이 전하는 기도의 도를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토론을 벌였다. 두 해를 계속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앓는 사람에게 얹기만 하여도 병이 나았으며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며 떠돌아다니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려 악령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려 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하였다. 높은 유대 사람 제사장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귀신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덤벼들어 모두를 짓눌러 이겨버렸다.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 예수의 이름이 더욱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책을 모아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다. 그 책값을 모두 계산해보니 5만 드라크마나 되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널리 퍼져나가고 더 큰 힘을 떨쳤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돕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 주의 도를 둘러싸고 큰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그 밑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데메드리오는 이 사람들과 또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들은 대로 이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이 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들은 정말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사업이 그 명성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이 신전도 업신여김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 아시아와 세계가 받들어 섬기는 여신의 위대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시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들어갔다. 바울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말하려 하였으나 제자들이 말렸다. 바울과 가까이 지내던 몇몇 아시아 지방 장관들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그러는 사이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에 내세우자 무리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에게 자기들이 모인 까닭을 일러주었다. 알렉산더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유대 사람들을 변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 두 시간 동안이나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시다 하고 외쳐댔다. 에베소 시의 서기관이 무리를 조용하게 하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 시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석상을 모신 도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이리로 붙들어 왔지만 이 사람들은 신전에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재판정도 있고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를 도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걸어서 고발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재판정을 찾아가십시오. 거기 가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게 하십시오. 그 밖에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합법적인 집회에 나오십시오. 거기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폭동죄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소란을 피운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까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흩어보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쁨이세. 올려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열왕기하 제24장.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새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새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의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는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누우스다는 예루살렘 출신인 엘라단의 딸이다. 여호야긴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주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갔다. 때는 바빌로니아 왕 제8년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만 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또 7천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요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디기야로 고치게 하였다. 시디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내 인생 여정 끝내 얻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하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에도 지혜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죄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율법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자유하였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 자유로 오히려 방종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가르침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우리의 것이 아닌 이유를 역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거룩한 지체요 성령의 거처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고 위하는가가 오늘 우리 각자의 사실적인 모습이고 무엇과 또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원하는 욕구를 따라 행동하고 산다면 이름만 영의 사람일 뿐 육의 사람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에덴에서 잃어버린 영을 피를 지불하고 회복시켜 주신 성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산다면 분명 영의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영의 사람이 세속적인 장기와 함께 뒹굴 수 없고 거듭난 육체는 오직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은 자신의 피로 사셔서 거룩한 성전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당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나 권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자유나 권리가 우리를 다시 얽매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같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당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역시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고요. 너희는 자유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것을 여러 군데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장래의 영광으로 부활할 육체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는데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영광을 입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자제할 수 있는 없는 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로마서 6장 8절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15절에 보는 대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12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고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도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무엇과 한 육체인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16절, 17절인데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의 육체적 하나, 주의 영과 합하는 자는 한 영. 이런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이나 그 말씀을 에베소 5장 31절에 인용하는 대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쓰여야만 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되고 있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자기 몸에게 죄를 지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8절인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우리의 몸의 쓰임과 성도의 삶의 소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워진 삶이 분명한 이상 모든 가치와 관계가 변했음을 알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그 가치를 지불하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으로 난 육체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고백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네 예배당에서조차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쓴다면 그러한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거리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는데,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우리를 인류 최고의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이고요. 무엇으로 샀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더 이상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당부하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역시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움직이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성도의 몸이라면 오직 예수도를 위한 영의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우리가 가진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몸도 재산도 다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구약 성경의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듯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솔로몬 왕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388년간 계속된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유대 한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채와 향락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던 사실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더구나 성전을 짓는다는 구실로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백성은 그들의 짐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계승한 르호보암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 장군이었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친은 너희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열지파는 드디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열지파는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여로보암의 나라를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은 두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방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수와 지역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포함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253년간 존속했고 19명의 왕이 나와서 통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모르는 왕들뿐이었습니다. 왕들끼리 서로 모함하고 반기를 들어 살해하며 왕의 자리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르호보암에게서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왕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그의 집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까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과연 200년이 조금 더 지난 후 아이야 선지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자 우상 숭배는 더욱 상행했습니다. 특히 북방 이스라엘의 제7대 아합 왕 때에는 바알 신 우상을 들여와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80년간이나 남방 유다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이 부패했으며 백성은 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왕위에 오르자 이런 백성들을 건져주기는커녕 다시 나올 수 없는 깊은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었습니다. 아합은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우상 숭배를 도입했습니다.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 가운데 가장 요염하고도 파렴치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 아합에게 바알신을 가져와 섬길 것을 종용했습니다. 아합 왕은 부인의 간악한 꾀에 넘어간 어리석은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의 무가치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야 혼자서 수백 명의 바알신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겨루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신이 참된 신인가를 겨루기로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세벨은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여러 면으로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북방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임금은 예후일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그는 참다 못하여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신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얼마 못 가서 불타던 열심히 식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후 다음의 왕들도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북방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멸망시켜버린다는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전 722년 그 당시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아시리아로 붙잡혀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고 맙니다.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보다 작고 힘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부분 왕들은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도 악한 왕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왕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그 건립 초기부터 나라가 부패했고 힘이 약했습니다. 남방 유다도 이미 르호보암 왕 때 그 기운이 쇠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사 왕, 여호사밧 왕과 같은 훌륭한 왕들이 나와 다시 크게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나라가 부흥할수록 타락도 쉽게 하듯이 남방 유다도 곧 북방 이스라엘로부터 바알신을 도입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전부 파괴할 때까지 유행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과 그의 손자 요시아 왕이야말로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55년간 통치하면서 각가지 우상을 다 도입했고 만들었으며 번성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제단의 제물로 바쳐서 불살라 죽이는 참혹한 짓까지 즐겼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요시아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잃었던 율법책이 성전 안에서 발견되자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보기 드물게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죽자 유다는 또다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왕들은 다 약하고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전 60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많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때로부터 약 100년 전 아시리아인들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것과 꼭 같았습니다. 남은 백성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렸지만 약 20년 후에는 이들마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벌은 유다 민족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이야기는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 가운데 하나지만 역사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도 당시 유대인의 생활상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멸망 직전에 노예했던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 좋은 한 유대 여인을 주인공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주전 536년에 제1차로 수르바벨이 많은 유대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자 우선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사라는 포로로 잡혀간 지 80년 후에 제2차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돌아오자 먼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유대민족이 세 차례에 걸쳐 귀환했다는 이야기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때 모든 사람이 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왕국이 다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기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후에도 바벨론보다 강한 페르시아,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성경 외의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